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은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겸비함을 주목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세벨이 아합을 위해서 나봇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세벨이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편지를 쓴 것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했는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저 사람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였어요. 이세벨에게는 지시한 대로 했다고 보고를 한 거죠. 얼마나 참 악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세벨도 악한 사람이지만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했던 장로와 귀족들도 대단히 악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악한 짓을 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지 수족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고약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악한 사람도 있는데 그 악한 사람을 수족 노릇하는 사람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한 짓을 하라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순종하면 안 되고 악한 짓이 실패하도록 하는 뭐 이런 역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나봇은 아합이 포도원을 이렇게 넘겨달라고 할 때 돈도 주겠다 아니면 더 좋은 거 줄게. 그런데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나봇은 순종함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이 시킨 대로 하면서 어쩌면 보상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봇은 순종하다가 죽었는데요. 오히려 그래도 순종하다가 죽었던 나봇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 어쩌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중에 한 사람이 나봇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세벨의 지시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도 유지하고 뭐 보상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장로와 귀족들은 아주 부끄러운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사람들은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왕을 저주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완악하고 사람들이 악에 물들면 정말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봇이 죽은 거죠. 그런데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었을 거거든요. 이세벨의 편지나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거나 이거는 드러나게 진행된 일이 아니고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핫던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핫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이 포도원을 넘겨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어제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데리고 돌려 식사를 한.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합은 상당히 소심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당차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세벨에게 휘둘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잃고 밥도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왕이 이런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이세벨이 진행을 했거든요. 편지도 이세벨이 하고 이게 배후 조정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은 이세벨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거는 아합의 책임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본문 읽을 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직접 나서서 죄를 짓는 것도 고약한 짓인데요. 죄 악한 짓을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도 아주 큰 죄예요. 이게 보통 작위의 죄, 부작위의 죄라는 말이 있거든요. 작위의 죄라는 것은 직접 한 거고 부작위의 죄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은 사실상 나는 내가 한 일 아니에요. 이세벨이 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관심, 무책임 이것도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약한 짓을 내 일이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내가 한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악한 짓을 하면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막아서야 되고 아니라고 해야 되고 방해해야 되고 악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내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거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아합이 직접 한 일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합 네가 죽이고 빼앗았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 나봇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아합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을 선언하시는 거죠.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러면서 이세벨도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아합에 대하여는 좀 유순하게 대하시고 아합에 대하여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뭐 이런 장면을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뭐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20절 한번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네 자신을 팔아 팔아먹었어요. 자기를. 그런데 이게 값어치 없는 것에 팔아먹은 거죠. 오늘 본문 2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 자신을 팔아먹었어요. 판다는 것은 이게 값어치 있는 것끼리 교환이 돼야 되는데 아합은 자기 인생을 정말 무가치한 것에 팔아먹은 거죠. 가치 없는 짓에 자기 삶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참 아합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아합에 대하여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다 그래요. 누가 우리에게 고약한 짓을 하라고 충동하면 그거를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는 얼마나 참 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 남편이 혹은 자기 아내가 악한 짓을 하려고 하면 그거를 가로막고 못하게 해야지 오히려 악한 짓을 충동질 해가지고 자기 남편 고약한 짓을 하게 하고 자기 아내가 나쁜 짓을 하게 하는 이거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그 충동이 넘어간 거는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이 네 인생을 네가 팔아먹었구나. 네 인생을 자기 인생을 그렇게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헛된 일에 팔아먹는 거죠. 무슨 이런저런 취미생활에 팔아먹고 아니면 무슨 뭐 쓸데없는 일에 팔아먹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서의 생명인데 그 사명으로서의 생명을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하여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또 아합이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또 이렇게 했네요. 아합이 얼마나 참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가련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뭔가 이렇게 힘 있지도 않고 그냥 뭔가 좀 이렇게 하여튼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아합이. 그랬더니 아합은 또 아합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더 우유부단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합에게서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선한 모습을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합을 용서해 보려고 하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합에게 좀 잘해 주려고 하시는 뭐 이런 모습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주저하시는 게 있었는지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이렇게 엘리야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선한 꼴을 보고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꼴을 아합에게서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아합의 작은 회개, 어떤 좀 스스로 좀 연약해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크게 평가하시고 그러면서 재앙을 아합이 직접 경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님 그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심략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거예요. 아합은 아니에요. 아합은 이 사람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20절에도 엘리야를 만났는데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 아합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뿐이에요.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을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아합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선지자를 만났을 때 즐거이 순종하고 즐거이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이런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 가난한 모습, 초라해진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꼴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겸비함을 보시는 거죠. 겸손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시면서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애처로울 정도로 이렇게 죄인을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최소한 아합처럼 하면 벌은 안 받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영혼을 다루실까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 우리는 정말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